출애굽기 37번 메시지 하늘에 속한 음식 만나 세 번째. 지난 메시지에서 우리는 만나가 하늘에서부터 왔고 이슬과 함께 왔으며 아침에 왔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번 메시지에서는 만나의 다른 많은 특성들을 살펴봅시다. 작은 사람의 관념과는 반대로 만나는 작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큰 것을 귀중하게 여기며 우리는 종종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작음을 찬양한 찬송가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많은 찬송가들을 보아왔지만 그리스도의 작음을 찬양한 찬송은 찾지 못했습니다. 건축 재료들은 매우 크지만 음식은 우리 입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작아야 합니다. 우리가 취하는 음식은 먹을 수 있도록 작아야 합니다. 큰 고기 덩이를 먹으려면 우리는 먼저 그것을 작은 조각들로 잘라야 합니다. 역대로 주님을 믿는 이들 중에서 주님의 작음의 귀중함을 충분히 인식한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사복음서를 위대한 사람의 생애 기록으로 여깁니다. 사실상 복음서들은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물론 주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즉 왕가의 자손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구유에서 나셨고 작고 비천한 마을의 목수의 집에서 자랐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그분의 위대함을 표명하려는 것이 아님을 가리킵니다. 반대로 그분은 사람의 눈에 작은 것으로 보이기를 더 좋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따르면 군중은 주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기를 원했으나 그분은 이렇게 그분 자신을 높이는 것으로부터 피하셨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분은 돌아오셔서 그분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분은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그들의 생명과 생명 공급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음식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위대한 분이 되는 대신 주님은 우리를 위한 음식이 되기 위해 작은 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때부터 지금까지 기독교 교사들은 그리스도의 위대함과 높으심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여전히 우리가 먹을 만큼 작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역사상 위대한 부흥들은 그리스도의 작음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흥들이 보통 그리 오래 지속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기독교의 부패는 항상 위대함의 문을 통해 들어옵니다. 만일 우리가 이 문을 닫고자 한다면 부패의 어떤 성분도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천연적인 관념과는 전혀 다른 분이십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조차도 큰 것들을 보기를 갈망할 수 있습니다. 큰 것을 갈망하기 때문에 오순절파나 은사주의 운동 안에 있는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자랑하고 과시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의 오순절주의 운동에서 일어나는 병 고침과 기적들에 대한 많은 보고들을 그대로 다 인정하지 못합니다. 어떤 이들은 참된 신유가 없는 특별한 집회에서 많은 병 고침이 일어났다고 자랑할지도 모릅니다. 몇 년 전의 보고서들은 티모르 섬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다고 유포했습니다. 이 보고서들에 따르면 기적이 너무도 흔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곳에 선교사들로 있었고 지금은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사람이 무엇이 일어나는가를 관찰하기 위해 이 부흥회에 참석했습니다. 한 집회에서 인도자는 집회하는 동안 물이 포도주로 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형제는 분명 그 인도자가 숨겨두었던 병을 꺼내서 그 안에 있는 포도주를 물에 담긴 통 안으로 붓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거짓된 것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큰 것을 갈망하기 때문에 이 같은 거짓들이 기어 들어오는 것입니다. 기적들은 음식이 아닙니다. 심지어 진짜인 기적의 치료도 우리의 음식이 될 수 없습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의 음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을 음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서도 주님의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가 위대하고 기적적이어도 여전히 음식의 본질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생명 공급이 되심으로써 합당한 방법으로 신성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치료는 외적으로 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관상 작은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생명 공급을 하지 않는 것들은 참되지도 않고 정상적이지도 않습니다. 그것들은 음식의 본질과는 반대됩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사람들은 주 예수님을 높이려고 애썼으나 그분은 항상 이런 높임을 피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유대인들은 주 예수님에 의해 이루어진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들에게 그분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기적들로 인해 감동받았던 자들을 신뢰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는 밤에 주 예수님께 왔습니다. 어떤 기적도 없이 주님은 아주 일상적인 방법으로 조용하고 은밀하고 작고 고요하게 이 사람에게 생명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신성한 방법입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까지도 큰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이런 갈망들은 가끔 고통을 야기시킵니다. 큰 것을 갈망한 결과는 항상 고통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은 큰 것을 갈망하는 것을 끝내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만나의 크기에 대해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만나가 얼마나 작았는가를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위대함도 그분의 작음도 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만나에 대한 상세한 기술은 단지 만나의 작음에 대해 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만나는 양식으로 섭취할 만큼 작습니다. 참 만나이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섭취하고 소화하고 흡수할 만큼 작은 분이십니다. 세미한 만나의 또 다른 특성은 세미함입니다. 만나는 매우 세미하고 고른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거칠고 균형 잡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친절이나 겸손과 같은 미덕조차도 거칠고 균형 잡혀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미하고 고르고 균형 잡힌 사람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님을 우리의 음식으로 취할 때,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생명 공급으로 누릴 때, 우리는 세미해지고 고르게 됩니다. 둥근 6장 14절에서 우리는 만나가 둥글었다는 것을 봅니다. 만나가 눈송이 같이 둥글었는지 공같이 둥글었는지를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눈송이에 둥근 것은 고리 모양이며 공에 둥근 것은 구형입니다. 히브리어는 만나가 눈송이 같았음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는 만나가 가시와 같은 모양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만나가 공 같은 모양이었음을 뜻합니다. 만나가 둥근 것은 그리스도가 영원하다는 것, 즉 시작과 끝이 없으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제한이 없는 영원한 영양 공급을 위해 영원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영원한 음식이십니다. 그분을 먹는 모든 사람은 영원한 본성이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될 것이며 영원한 영양 공급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먹음으로써 우리는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사람들이 됩니다. 예수님을 먹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시간을 넘어 영원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우리가 거듭남으로 받았던 생명은 영원한 본성을 지닌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러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는 아직 시간 속에 있지만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이미 영원합니다. 주 예수님을 먹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영원해집니다. 만나가 둥근 것은 그리스도가 영원하고 온전하고 충만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만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은 온전하고 충만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먹음으로써 변화됩니다. 주 예수님을 먹고 그분의 말씀을 먹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영원해지고 온전해지고 충만해집니다. 하늘의 만나인 이 음식에는 미비함이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흰 출애굽기 16장 31절은 만나가 희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어떤 혼합물도 지니지 않았고 깨끗하고 순수했습니다. 땅의 음식에는 이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외에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은 혼합물입니다.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분의 말씀을 먹을수록 우리는 모든 혼합물로부터 더욱더 정화되고 구원받습니다. 매일 주 예수님께로 가서 우리 안으로 그분을 취하고 그분의 말씀을 먹는다면 우리는 우리를 더욱더 순수하게 하는 정화의 과정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먹는 사람들은 결국 단순해지고 순수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잡합니다. 어떻게 이 복잡한 사람들을 단순하게 할 수 있습니까? 단순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주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그분을 먹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일수록 우리는 더 단순해집니다. 이 방법으로 우리는 단일해지고 순수해집니다. 우리의 만나이신 그리스도에게 참여할 때 우리는 순수해지고 단순해질 뿐 아니라 희게 됩니다. 희게 된다는 것은 얼룩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얼룩들이 제거됩니다. 비록 우리가 어떤 면에서 선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희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사랑과 겸손에도 어떤 천연적인 색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인간의 미덕 중에 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취할수록 우리의 천연적인 색깔은 더 제거되며 우리는 더 희어집니다. 서리같이 만나는 또 서리와 같습니다. 서리는 이슬과 눈 중간에 어떤 것입니다. 이슬과 서리는 다 신선합니다. 그러나 이슬은 신선하지만 세균을 죽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서리는 세균을 죽입니다. 만나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신선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소극적인 것들을 죽이기도 하십니다.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마다 우리는 촉촉해지고 신선해지며 우리 안에 있는 소극적인 것들, 우리의 소극적인 태도와 같은 것은 죽게 됩니다. 우리는 서리의 신선함과 죽이는 것 모두를 체험합니다. 가장 좋은 에어컨디션 같은 서리는 또 우리를 시원하게 합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은 모두 죄악의 즐거움과 세상 오락을 쫓느라 너무나 뜨겁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너무나 뜨겁고 열이 많습니다. 그들은 식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오순절 운동이나 은사주의 운동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러합니다. 은사주의 운동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만나를 먹고 서리를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모두가 서리를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차고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합당한 방법으로 신선하게 되기 위해서 식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참여하고 그분의 말씀에 참여할 때 우리는 서리에 의해 차갑게 되고 신선해집니다. 가시 같은 16장 31절과 민수기 11장 7절은 만나가 가시 같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음식이신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을 때 그분은 씨로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콩알이나 밀알에 비해 가시는 아주 작습니다. 이 씨는 매우 작지만 생명으로 충만하며 우리 존재 안으로 생명의 성분을 가져옵니다. 이런 씨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자랍니다. 만일 우리가 큰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려고 애쓴다면 그것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영양 공급으로 받아들이는 그리스도는 가시처럼 작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정상적이고 합당한 누림은 그분을 충만한 영양분이 있는 작은 씨로 취하는 것입니다. 만유를 포함한 생명주는 영이신 그리스도는 크지 않습니다. 그분은 사실상 매우 작습니다. 만일 그분이 작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일상 체험에서 그 영은 크지 않고 작습니다. 그러나 은사주의 운동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영을 거창하게 갖기를 갈망합니다. 그들은 그 영의 강한 움직임으로 전 세계를 흔들어 놓기 원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위해 수년 동안 기도해왔으나 그 영의 그러한 움직임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생명주는 그 영은 여기저기서 주님을 위해 사람들을 사로잡으면서 우리 안에서와 우리 사이에서 작게 움직이십니다. 그 영은 작은 규모로 일하고 계시지만 그것은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거창하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과의 관계를 계속 지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범하게 보이면서 회심한 사람들은 종종 주님과의 관계를 절대적이고도 꾸준하게 지속해 나갑니다. 가시가 흥분하지 않고 조용히 자라는 것처럼 그들은 서서히 적극적으로 자랍니다. 그들에게 특별하고 비범한 것은 없으나 생명은 자라고 증가합니다. 이것이 가시, 즉 생명의 충만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방법입니다. 단단함. 만나가 또 단단했다는 사실은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요리했는가를 기술한 곳에서 나타납니다. 그들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며 가마에 삶기도 하여 갈고 찢고 삶으려면 만나가 단단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밀알처럼 딱딱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부드러운 그리스도를 체험했습니까? 단단한 그리스도를 체험했습니까? 종종 나는 그리스도를 먹을 때 그분이 단단하고 심지어 딱딱하기까지 하심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천연적인 관념과는 반대로 그리스도는 부드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아주 부드럽다고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만나는 갈구어 찢고 가마에 삶을 정도로 단단했습니다. 과자가 되기 전에 만나는 먼저 갈려야 했습니다. 아마 당신이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의아할 것입니다. 젊었을 때 나는 다만 이스라엘 자손이 만나를 모아서 그들의 장막으로 가져가 먹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민수기 11장 8절은 오랜 시간 동안 나를 괴롭혔습니다. 만나를 먹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모은 후 우리는 그것을 갈고 찢고 삶을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지만 갈고 찢고 삶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음식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체험에서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를 갈고 찢고 삶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체험들은 그분을 갈고 찢고 삶는 맷돌들이며 절구들이며 가마들입니다. 어떤 체험들은 맷돌과 같고 또 어떤 체험들은 절구나 가마솥과 같습니다. 여러 환경들과 상황들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의 음식이 됩니다. 우리는 만나를 갈거나 찢거나 삶지 않고 모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먹기에 좋지 않은 만나 그 자체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나는 갈리고 난 후 과자가 될 것입니다. 이 과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들과 환경들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우리가 만나를 갈고 찢고 삶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체험을 우리보다 더 많이 한 다른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만나는 아직 먹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주님과의 시간을 가지는 동안 만나를 모은다 할지라도 이 만나는 아직 먹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환경들 속에서의 우리의 체험을 통해서 만나는 갈리우고 찢어지고 삶아집니다. 그런 다음 그것은 먹을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모양이 베들레헴과 같은 민수기 11장 7절은 만나의 모양이 베들레헴 같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을 합당하게 번역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흠정역은 베들레헴 색이었다고 말합니다. 베들레헴은 희고 투명한 송진과 흰 진주, 즉 두 가지 다른 물질로 회색되어 왔습니다. 어떤 나무의 송진은 진주 조개에서 나온 진주와 매우 흡사합니다. 이 나무에서 흘러나온 송진이 굳어질 때 그것은 진주 같은 공을 형성합니다. 이 구절에서의 베들레헴이라는 단어는 이 공을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이 두 물질은 진주라고 불리우는데 하나는 진주 조개에서 나왔고 다른 하나는 나무에서 나온 송진에서 나왔습니다. 두 진주가 다 밝고 투명합니다. 이 구절에서 색, 혹은 모양으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사실상 눈을 뜻합니다. 만나는 눈을 가졌습니다. 만나의 눈은 진주의 눈과 같습니다. 진주는 눈동자를 닮았습니다. 만일 당신이 진주를 관찰한다면 당신은 그것이 눈동자와 같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만나는 눈동자처럼 보였고 둥그럽고 밝고 투명해 보였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눈동자가 투명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소경일 것입니다. 우리의 눈동자는 카메라의 렌즈처럼 투명합니다. 그리스도를 더 먹을수록 우리는 더 많은 눈을 가지게 될 것이며 우리는 더 투명해질 것입니다. 계시록 4장의 네 생물은 앞뒤에 눈이 가득하고 안팎에 눈이 가득하다. 눈은 빛과 이상을 보는 살아있는 것들을 위한 것입니다. 네 생물이 가득한 눈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이 모든 점에서 수정처럼 맑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눈은 투명함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투명한 눈이 없다면 우리의 온몸이 불투명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눈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완전히 불투명해집니다.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투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늘의 만나이신 그리스도를 더 누릴수록 우리는 더 투명해집니다. 우리는 음식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마다 그들이 투명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만나이신 그리스도는 투명합니다. 그분을 먹을 때 우리도 투명해집니다. 이 투명함은 결국 우리의 모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누리고 베들레헴 모양을 가진 만나이신 그분을 먹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양과 눈동자의 모양을 갖게 될 것이며 이 모양이 우리의 색깔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먹음으로써 우리의 색은 그리스도의 투명함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투명함이 우리의 모양과 색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먹음으로써 우리는 더 많은 눈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더 먹을수록 우리는 더 눈이 가득한 살아있는 생물이 됩니다. 때때로 나는 내가 육체의 두 눈에 제한받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눈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아주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더 많은 영적 눈을 가진다면 우리는 더 밝아지고 투명해질 것입니다. 더 많은 눈을 갖는 방법은 베들레헴 모양과 밝고 투명한 눈동자의 모양을 가진 참 만나이신 예수님을 더 먹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있을 때 우리의 전 존재는 성벽과 같이 투명해질 것입니다. 성벽은 온전히 투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을 통해 빛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먹음으로써 결국은 우리의 전 존재가 투명해질 것입니다. 맛이 신선한 기름맛 같은 민수기 11장 8절은 만나의 맛이 신선한 기름맛과 같았다. 혹은 기름과자의 맛이라고 말합니다. 기름은 성경을 예표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만나이신 그리스도를 먹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을 맛봅니다. 여기에서의 기름은 신선합니다. 우리가 만나이신 그리스도를 누릴 때 맛보는 그 영은 항상 신선합니다. 맛이 꿀 섞은 과자 맛과 같은 출애굽기 16장 31절은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꿀은 답니다. 꿀은 동물의 생명과 식물의 생명의 산물 즉 두 생물의 혼합입니다. 꿀을 생산해내는 꿀벌은 꽃, 즉 식물의 생명의 공급을 받습니다. 우리의 만나이신 그리스도는 식물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의 혼합된 성분을 가지십니다. 이 혼합물이 우리의 달콤한 영양 공급입니다. 우리는 만나의 맛이 신선한 기름 맛이며 꿀 섞은 과자 맛임을 지적했습니다. 신선한 기름맛은 향긋합니다. 반면에 꿀맛은 달콤합니다. 향긋함과 달콤함은 맛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맛입니다. 기름의 맛은 향긋함을 의미하고 꿀의 맛은 달콤함을 의미합니다. 맛있는 음식은 항상 향긋하거나 달콤합니다. 그리스도는 기름과 꿀 같은 맛입니다. 기름은 과자와 섞고 꿀은 얇은 전병과 섞습니다. 우리의 음식이신 그리스도는 기름과 꿀의 맛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누릴 때 우리는 그분의 향긋함과 달콤함을 느낍니다. 그분 안에는 기름과 꿀의 맛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결코 우리에게 쓰거나 짜지 않습니다. 그분은 항상 향긋하고 달콤합니다. 과자를 만들기에 좋은 만나가 갈리고 난 후 백성은 그것으로 과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과자들은 고운 빵 모양이었고 영양가가 있었습니다. 만나로 만들어진 과자이신 그리스도는 영양분이 풍성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떡이라는 사실은 그분이 영양분 풍성한 음식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나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 관점은 과자에 의해서 예표됩니다. 떡과 과자의 차이점은 떡은 약간 거칠은 반면에 과자는 곱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영양분 풍부한 고운 과자이심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비밀. 끝으로 만나는 비밀한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만나라는 단어의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누구도 만나가 무엇이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성경이 만나를 기술함에 있어서 만나를 어떤 것들로 비유한 것을 주목한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16장 14절은 만나가 땅 위에 백색 서리처럼 작다고 말하며 16장 31절은 만나가 가시와 같고 그 맛이 꿀 섞은 과자 맛이라고 말합니다. 되풀이에서 뭐뭐처럼 뭐뭐와 같은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성경은 만나가 실제로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나는 비밀하기 때문입니다. 만나는 하늘에서부터 왔고 옛 창조물에 속한 것이 아니었지만 사람의 육체적인 몸에 영양분을 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나는 어떤 성분들을 가져야 했으며 옛 창조물 중에 무기물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만나의 비밀함을 나타냅니다. 참 만나이신 그리스도는 비밀한 분입니다. 그분은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분입니다. 신약에는 그리스도의 비밀함을 가리키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는 부활한 후 제자들이 모여 있었던 닫혔던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였다. 그들이 혼란스러웠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부활하신 후 그리스도는 생명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보고 만질 수 있는 몸을 가지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분의 손과 발에 있는 못자국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가 영인지 물질인지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한면으로 그분은 여전히 육신의 몸과 뼈를 가지고 계십니다. 다른 면으로 성경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고 계시며 우리 안에서 형상을 이루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비밀한 그리스도를 간단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만나이신 그리스도는 참으로 비밀합니다.